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6절까지 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은총과 축복 속에 있는가를 다시금 깨닫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계실 때 이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아들로 믿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 좀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가신 이적들은 어쨌든 지금 우리로서는 뭐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적들을 봤다면은 그 이적을 자기 앞에서 일으키고 있는 그 분이 스스로 그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하늘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엄청난 이적을 봤으니까 얼른 믿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병자가 뭐 안진병이가 단지 이렇게 일어났다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이적 그걸 목격한 실제 그들이라면은 예수님의 그 말을 갖다가 못 믿을 이유가 뭐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이적들을 그 수천 명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사실은 뭘 가르치냐면은 인간이란 존재 그만큼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믿음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 이걸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자 너희들 이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적을 보고 믿으라. 이런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이.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내 일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했다 하지만은 아무나 예수님이 이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눈치채고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일을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만이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일이 어떠한가 이걸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적 자체를 안 봐요. 야 신기하다. 그 이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적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들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들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걸 보여주신다면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도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도들에게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신자가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안 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세상이 사는 사람은 안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라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신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실 거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때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서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수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도 괜찮으니까 실수도 불안하지 말고 안심 푹 놓고 살아가라 뭐 이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붙들려 있는 그런 신자라면은 자기 실수에서 스스로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 대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뭐 예수나 붙들지 괜찮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붙들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붙들린 그런 신자라면은 자기의 실수와 흠으로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실수와 그 흠으로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피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이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아는 신자로서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실수와 허물 속에서 회개하게 되어진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의 개인의 복이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자는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었는데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요, 아직 받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에 떠나지 않겠지만은 세상 것을 가지고 보기에 기준 삼는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큰소리 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산더미처럼 쌓았다 할지라도 큰소리 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생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미 모든 걸 충만하게 받은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다른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 우리를 부르셨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게 함이 이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신자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고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 삶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은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다운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기독교는 맞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믿는 신을, 믿을 신은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신을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걸 기독교는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애당초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포해버려요.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처럼 보고도 믿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게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에 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유예요. 이것을 보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믿음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예수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오직 아버지께서 택한 자가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로 아버지가 손수 이끄셔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게 된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 얻은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구원 얻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이냐,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너희가 믿게 된 것이냐, 이것을 바르게 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나를 믿게 되었던가 이걸 알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걸 성경이 항상 가르치고 있는데 왜 믿음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가르치고 있냐면은 믿음은 우리들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절감할 때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높여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나의 힘이 아니다. 우리들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절감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높여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뭡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있게 된 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고 강팍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동시에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서 예수님 고통받고 죽었다 이것만 달랑 생각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만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전혀 뭐냐면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미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 죄를 말하면서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 마음 깊이 절감하고 느낀다면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게 한 자기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 이런 내 죄가 예수를 죽게 했구나. 그게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죄를 더 즐겨버리고 죄 가운데서 마푹 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힘을 원하고 세상의 높임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숨기기보다 숨김받기를 좋아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강팍한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힘을 원하는 자기 강팍함, 나의 그 강팍함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섬기기보다도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힘을 더 즐기고 있고 섬김 받는 걸 즐기고 내가 높여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에 대해 전혀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말한다면 과연 그 예수의 고백이 진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말한 대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다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 내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 나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게 되었던가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너를 예수님께로 이끄셨기 때문이구나. 이런 답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 그때부터는 믿음에 대해 오직 감사할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쪽으로 나아가지는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자기 것을 여겨버려요.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 것하고 비교하면서 자랑을 하게 되고 경쟁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믿으라는 권면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보고 믿으라는 그런 요구를 안 해요. 믿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복으로 선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은 너에게 맡긴 일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나의 복이고 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끄신 분이 따로 계시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굳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아버지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으란 말이 있죠. 그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좀 제발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들에게는 믿는다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믿으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준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줘놓고 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믿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가치가 뭔가 이걸 모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그 소중함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걸 알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살아간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살아가면서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신자란 말입니다. 그 신자는 살아가면서 세상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상이, 믿음 없는 세상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보지를 못합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면 모르죠. 언제 압니까? 죽으면 압니다. 죽어봐야 알아요. 내세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구나. 세상 살 때는 까맣게 모르다가 믿지 않다가 죽고 나서야 그걸 믿게 되고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죽어서 알았다는 것은 이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게 그걸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는 나사로가 알고 있던 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보고 살았던 것을 부자는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집도 없었지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돈도 많았지만은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내세가 있다는 걸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내세가 없었습니다. 내세를 안 믿었죠. 그러한 부자가 죽어서 어떻겠습니까? 내세를 몰랐습니까? 알았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죽고 나서야 내세가 있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땐 이미 때가 늦지 않습니까?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음부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하여금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일을 서늘하게 해달라 부탁했을 때 그걸 허락했습니까? 거절해 버렸지 않습니까? 부자는 나에게 긍휼을 입혀달라. 그 궁이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해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까지도 거절당하는 게 음부였습니다. 서로 교통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죽어서야 내 해를 알게 되지만 그땐 이미 때가 늦다. 하나님의 궁율이 단절되어 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내세를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세를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세상 사람처럼 죽어서야 내세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질 것을 그때가 땅을 쳐 통과하게 될 것인데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내세를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처럼 이 땅만 보고 살아간다면은 그게 과연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세를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세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음을 진심으로 아는 신자라면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될 때에 그런 자기를 두고 애통을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만 마음을 두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진 증거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들 머리 가지고는 잘 알겠는데 실제 살아갈 때는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모습이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직접 살아보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참 이 중대한 문제다. 참 중대하다. 이런 느낌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간섭하시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실패하기도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버리고,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버리고, 성공하게 기도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스스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걸 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그것이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 뒤에 보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있느냐?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월 속에서, 인생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여러분은 그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은 그것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면 원망해버리고 성공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실패하는, 성공하는, 주님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실패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에도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리에 나와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 음부의 고통이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본래 운명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뒤바뀐 것이에요. 이게 참 큰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체험으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귀한 것, 좋은 것으로 보이질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귀한 주님이 내 마음에 채워진다면은, 그분 때문에, 내 가슴에 채워진 그분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 마음이 붙들림으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있고 믿음 안에 살고 있고 아버지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그게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의 입술로 주를 말하고 주를 고백하고 찬송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저희가 믿는 대로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우린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 자비,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붙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고백할 수 있고 주를 믿을 수 있는 자라 되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 안에 살려있고 믿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것을 내세우고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진 일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붙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붙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보되 세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귀한 축복과 우리의 선물로 우리 마음에 자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